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또는 태국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태국 방콕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나 방콕 EAS에 초청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콕 EAS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 위원장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협력으로 모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모두 참가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식 초청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11월 초에 방콕에서 열리는 EAS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 나라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가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합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 위원이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위원은 방북 기간 리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경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적절한 시기에 따로 시간을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 대변인은 올해로 중조 수교 70주년을 맞았다고 밝히고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접어들었고 이번 방문은 중요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왕 위원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당과 국가, 정상 간의 공동인식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 주요 지도자 3명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과 당 관계자인 아그네스 초우 씨를 지난 6월 21일 열린 무허가 집회 조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본부 주변을 15시간 동안 봉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반정부 활동가 앤디 첸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모처로 이송했습니다. 폭동 모의와 경찰관 공격 혐의를 받은 첸 씨는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다 지난해 강제 해산된 홍콩 민족당 창립자입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이들 폭력 시위자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예고된 행진은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참가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체포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은 지난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같이 주요 반정부 인사들이 일거에 체포된 가운데 최근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합기구 민간인권진선 측은 내일로 예정했던 대규모 집회와 행진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8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집행할 2020 회계 연도 예산 요구액을 5조 3,223억엔, 미화 약 500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9 회계 연도 예산에서 1.2%인 약 6억 900만 달러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 새 예산안에는 공격형 첨단 무기 배치 자금이 대거 배정됐습니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6기 사들일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연계된 레바논과 오만의 은행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레바논 소재 자말 트러스트 은행을 헤즈볼라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무런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대미 협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짐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무엇을 쏠 때마다 언제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미북 대화 전망도 어둡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넉 달 만에 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0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하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북한의 입장이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대미, 대남 압박을 이어가며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미국과 당장 대화를 재개하는 대신 관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안 좋죠. 또 지소미아 가지고 한미 관계까지 또 안 좋아지려고 하죠. 이건 뭐예요? 북한한테는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관망하면서 어차피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행보하겠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하며 대화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 방향에 큰 전환이 없음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최고인민회의를 넉 달 만에 다시 연 배경에는 내부 정치적 요인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혔다면 이 시점에 돈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며 김 위원장의 내부적 입지가 약화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굳이 이 시점에서 치러야 했느냐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 국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미 김정은 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더 집중시키는 지금
대내외적 압력과 위협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아직도 권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는 게 조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는 6개월 넘게 멈춰섰고 여전히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북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이튿날인 30일 이번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명 권한을 추가하고 국무위원회의 법령, 정령 개정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흔치 않은 시점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미국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뭐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공초에는 이제 이번에 인사계 편에서 최선희가 외무상으로 승격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아직 발표가 안 된 거 보니까 대미 접촉이
적어도 9월 초 중순에는 미북 접촉이 이루어져야 북한이 설정한 대화 시한틀에도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회의에서 대내외적 메시지, 당초 예상됐던 인사 개편 등 주목할 만한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미북 대화를 앞둔 준비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된 이번 회의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북한의 대미, 대외 전략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왜 그런 배드딜을 했느냐라고 국내적으로 여론이 일끌면 오히려 대선 국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이 원하는 그 딜에 맞춰서 미국이 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다만 향후 미북 대화 재개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셈법을 바꾸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하려 할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권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전처럼 뭐 비핵화 협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니면 뭐 자력갱생을 통해서 제재에도 국권이 가고 그러면서 뭐 북한 내부를 더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즉 미국과 대화가 없어도 미국의 제재에 견디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뭐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역시 미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협상에 나서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분간 진전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위축된 김 위원장의 입지를 만회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 선뜻 대화에 나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미북 정상들이 원한다면 추가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핵화 합의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는 한 미국 대선이 열리는 내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란하고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기존에 있는 핵협상을 이란에서 파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협상 추진 중인데 이란이 협상을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만약에 이란이 에스컬레이트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봉쇄하고 그다음에 억제. 북한도 비슷한 수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력을 실험하고 양국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간 물밑 접촉에서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미 메시지를 누락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임한 짐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이 다음 달 출간됩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시험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임 이후 8개월 넘게 침묵을 지켰던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엇인가를 쏠 때마다 언제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시험이 미국에 실제로 위협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매티스 전 장관의 이런 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대비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모두 7차례 감행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 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에 관한 글을 올리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괜찮다고 밝힌 트위터 글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란 자신이 있으며 그가 조 바이든을 가리키며 IQ가 낮은 사람 등 안 좋은 말로 불렀을 때 난 웃었다고 쓴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장성이 됐든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됐든 이런 행태는 온건하게 표현해도 비생산적이고 대통령의 권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란 겁니다. 이어 이번 회고록에 대해 군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동맹을 존중하라는 원칙하에 썼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트윗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명백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이 공동 저자 한 명과 같이 쓴 콜사인 카오스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은 다음 달 3일 출간됩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이 책에서 40여 년에 걸친 군 생활을 회고하며 자신이 군에서 어떻게 리더십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공개한 회고록 일부 내용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은 반복적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총싸움에 나가려거든 총이 있는 친구를 모두 데리고 나가라는 말이 해병대에 있다면서 가상의 군사적 해법에서 유엔에서의 표결까지 동맹이 많으면 많을수록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명한 리더십엔 협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며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쇠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방장관으로서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을 포함해 자신의 구체적인 해결 방식과 전략에 대한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오자 그만둬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직접 지휘한 야전 지휘관 출신의 사성 장군으로 2013년 중부 사령관을 끝으로 군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40년 넘게 해병대에서만 몸담아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임명됐지만 해외 주둔 미군 운영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무산된 중간보고서 채택이 이번에는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보고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의 안보리 최종 제출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때문에 마감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과 CNN 방송 등 일부 언론은 이를 미리 입수해 일부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범위하고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약 20억 달러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은 17개 나라에서 적어도 3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한국은 최대 피해 국가로 무려 10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보고서 내용뿐 아니라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연 2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 보고서는 러시아와 미국 등의 의견 불일치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당시 유엔 주재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 채택을 막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보고서의 여러 조항과 보고서 준비 과정에 동의할 수 없어 보고서 채택 논의를 잠정 중단시켰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continue to cause problems. I know we're in the 17-18 committee now. We're trying to release a report and they're trying.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미국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어 중간 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과 외국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는 북한이 짧은 기간 수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따르고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극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Since 2018 Olympic Winter Games, a mutual understanding has shown that a peaceful solution North Korea has once again violated.
슈레더 전 총리는 아울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단일 국가가 국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평화와 개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선 지역 내 주요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연설자로 나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기 위해선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라는 방안의 코끼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비핵화 폐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병행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평화를 구축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또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남북, 미, 중 4개국 가운데 중국이 관계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제 중국 나름의 해법을 바꿔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일 내에 관련국이 한자리에 회동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와티 스카르노 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해 판문점 선언은 아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라며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스카르노 대통령으로 1964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남북한 통일을 지원하고 양측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이 되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평화가 확고히 정착돼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한반도에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의 기본 토대이고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증진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협력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앞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선 정냉경냉, 즉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냉랭하다고 표현하고 이런 상황은 한일 양국의 백해무익하다며 두 나라는 조속히 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먼저 대화와 협력에 손을 내민 만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その指針としては一つ元徴用工問題に対して日本政府は個人の請求権を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ものではないとの判断に戻り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다시 되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경제와 한반도 번영을 주제로 한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은 정치와 외교, 안보 등 7개 분과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우주 전투를 지휘할 사령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전파 공작에 대한 대처, 특히 레이저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29일 출범한 미국 우주사령부가 러시아, 중국과의 대우주전 외에도 대북 억지력 전략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한은 미군과 한국 등의 동맹군의 작전 통신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위성 방해 전파 역량 개발에 집중해왔다고 답했습니다.
North Koreans understand how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우주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사이버 해킹과 마찬가지로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서 반위성 무기 역량을 키워왔으며 미국의 우주사령부는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전술, 전략, 교범 연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llow us to better develop techniques.
토드 해리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항공우주국방프로젝트 국장도 VOA에 북한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역우주 무기체계를 갖췄으며 주로 전자파 공격을 통한 위성 공격을 교란할 목적으로 설계 운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a lot of what we see North Korea developing and using are electronic attack systems that can jam.
특히 러시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의 반위성 공격 위협 수준은 상당하다며 평상시에도 반복적으로 남한에 GPS 신호 방해 공격을 감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All the time they're jamming GPS signals. Into South Korea repeatedl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우주사령부 출범식에서 적들이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우주 패권을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Adversaries are weaponizing Earth's orbits with new technology targeting American satellites that are critical to both battlefield.
또 자유로운 우주 활동 보장은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는데 전문가들은 우주사령부가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헨리 오베링 전 미사일 방어 국장은 지난달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우주군과 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출력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가 5에서 10년 안에 상용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용 배치가 현실화되면 사거리가 제한되는 공중 레이저 요격기보다 빠른 시간 내에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또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오베링 전 방어국장은 북한은 14,000여 문의 방사포와 로켓포를 1천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한국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다며 미한연합군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지상 요격 체계와 통합할 때만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7년 만에 부활하는 우주사령부는 태평양, 유럽 등 6개 지역 사령부와 특수전 사이버 등 기능사령부에 이어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 출범해 우선 미 공군과 해군, 국가정찰국 등에 나눠져 있는 군사위성의 발사와 운용 권한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으로서 창설을 추진 중인 우주군이 의회 비준을 통과하게 되면 소속 부대의 전투도 총괄 지휘할 방침입니다. 한편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트럼프 정권의 우주 전략은 국방 분야에만 치중한 나머지 레이저 무기 도입 등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providing a comprehensive response, but just a strictly military response. So the State Department.
특히 역량을 가진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우주 방위 전략은 국무부를 배제한 채 추진해왔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영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And they can also help to erode the quality of the alliance.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 VOA에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동맹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실행되기 전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When it's relayed as it had been in 2016 and early 17 and certainly before that is less efficient and it tended to create a condition of
friction.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는 원활히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관건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잘 실행되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미한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It provides an ability for second source confirmation of information and both in North Korea as well as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정보 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t also is the foundation for integrated missile defense, something the United States has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핵심 요소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 방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소미아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Sends a message that there is an agreement in strength between those three countries to address
지소미아는 미한일 세 나라가 영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군의 준비태세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극동 도시를 순방하며 무역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시리아에서 열리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와 시리아와의 교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는 등 제재 국면에서 경제 활로 찾기에 부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도시를 차례로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28일 러시아 아무르주 정부와 경제와 문화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무르주 당국은 지난 26일 바실리 올로프 주지사가 강성호 외무성 제1유럽국장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오랜 교역의 중심인 벌목과 교통, 물류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로프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업과 벌목 산업,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의 전망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성호 국장은 아무르주의 벌목 산업과 건설 분야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 노동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아무르주 당국은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올 7월까지 안보리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를 송환했습니다. 러시아가 송환한 북한 노동자는 자국 내 총 3만 23명 중 18,533명으로 전체 80%를 이미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지난 20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관광과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넓히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특히 관광 분야 협력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내 여객기 직항로 개설과 북한 내 스키장 관광 상품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중동의 시리아와 무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28일 북한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다마스쿠스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리명산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 아비덴 자즈바 시리아 산업부 장관은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양국 간 공산품 거래 확대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산업부는 양국이 철강 제품과 철강 합금, 태양전지 패널의 핵심 소재인 규소칩 제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 재무부의 제재 품목에 해당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유엔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수출 다각화를 노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 is trying as hard as it can to export to other countries other than China and maybe to import. But it doesn't have any money to import, so other countries aren't going to give it a good deal, I don't.
한국정부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의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무역규모는 전년도보다 약 50%포인트 줄었고 교역국도 급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의 10대 교역국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무역 적자 증대가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빚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변도의 무역 구조를 탈피해 경제 활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deficit with China is at an all-time peak in the first half. Deficit means North Korea money-wise is more and more dependent on somehow getting China to lend the money.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의 수출 다각화 시도가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시리아, 쿠바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나라들과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북한은 1950년 이후 한국 등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해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42년째 기다리는 노모의 이야기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못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977년 납북된 이민교 씨 어머니 김태옥 씨는 42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아들이 얼굴이 비는 것도 같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또 병이 나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왕청신하는 맨날 먹고 사는 게 내가.
김 씨의 아들은 경기도 평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친구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그 후 연락이 끊겼고 김 씨는 아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방학인데 저들끼리 며칠선 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네는 또 자식이 그러면 또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럼 갔다 와라고 아버지 몰래 보낸 거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되네.
김 씨는 나중에 아들이 송도 대신 전라도 홍도로 갔다는 이야기를 아들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1977년 8월 11일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해수욕장에서 친구인 최승민 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만 해도 아들이 북한에 납치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전국을 돌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도, 석산도, 제주도로 우리 아저씨도 개 찾으러 댕기다가 일지우를 잡수도 못해 그렇게 댕기다가 병으로 얻어서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돌아갔어요.
아들이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1997년 김 씨는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아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후 납북자 가족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당국에 체포된 북한의 간첩으로부터 아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아들이 거기 있는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착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말을 해주는데 거기서 남파 간첩들 훈련을 가르친대요. 한국말로.
김 씨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2013년에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을 통해 아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북한에 있는 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고심 끝에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아들 문제 해결에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씩 자식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는 몰라서는 하고 있어요. 얼른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세요.
올해 88살인 김 씨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얼마 없다며 죽기 전에 아들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만나게 해주시오.
유엔은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실종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한국전쟁 중 약 10만 명의 한국민을 납치하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3,835명을 납치했고 이 가운데 516명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일본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납치에도 관여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COI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2년 7개월간 억류됐던 캐나다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당시 상황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임현수 목사는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50차례 드나들며 북한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라선 지역 방문 중 북한 당국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였습니다. 임 목사는 최근 펴낸 수기에서 당시 체포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믿고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하며 4만 3천 개의 혁명 사적관을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의를 인터넷에서 듣고 나를 죽이기로 한 것이다. 임 목사는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이 자신의 선교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난데없이 이전 강의 내용을 찾아내 죄를 덮어씌웠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배경이 된 건 임 목사 선교팀이 김일성 동상에 절하지 않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1997년 캐나다 내 큰빛교회 선교팀 소속으로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는 당초 김일성의 동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150여 차례 걸친 방북 활동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된 적은 없었다는 게 임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임 목사를 도왔던 통일전선부가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임 목사는 희생양이 됐습니다. 권력을 잡은 세력이 통전부 관계자들을 숙청할 명분을 찾던 중 최고 존엄에 절하지 않은 임 목사를 봐줬던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임 목사가 전격 체포된 뒤 붙은 죄목은 최고 존엄 모독죄,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반동분자, 탈북자를 도운 죄 등이었습니다. 임 목사는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일과 연루된 사람에 해를 끼칠까 염려돼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랐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재판 날을 잊을 수 없다. 변론하는 시간에 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느닷없이 나를 야단쳤다. 그는 자기 생각이나 의지, 나를 변호할 만한 힘이 없어 보였다. 그 후 등장한 증인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했다. 나는 침묵하고 말았다. 그러자 곧이어 사형을 언도했다. 임 목사는 VOA에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도 뭐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걸 예상을 만약에 좀 했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그건 상상도 못했었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조사받고 할 때 하다가 놔줄 것처럼 자꾸만 유인하는 식으로 하더니 갑자기 재판을 열고 재판을 여는 그 과정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또 하여튼 몇 개월 정도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그 계급적 원수라 그래요. 우리 같은 그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계급적 원수로 판단이 되면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됐죠. 그 당시의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죠. 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회의를 하더니 이제 종신형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임 목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출간된 임현수 목사의 수기,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한 자의 고백,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300쪽 분량의 이 책은 억류 이전의 선교, 북한에서의 삶, 석방, 그 이후의 이야기, 북한 선교의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 전개되며 80여 개의 일화들은 인물과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석방 후 시작한 순회 사역을 소화하느라 비행기 안에서 책을 썼고 지난해 9월 출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책 출간으로 임 목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인들의 염려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다가 지난 7월 출간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너무 모르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조차도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책을 쓰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을 좀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동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전체적인 실상을 어느 정도는 알려야 되겠다는.
독방 생활에서 경험한 신앙 간증도 책 출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임 목사.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바른 세계관을 갖고 형편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자신과 선교팀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 심지어 유엔 북한 대표부 사람들을 도운 사례를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홍계잡이, 항주 국수공장, 대동강 즉석 국수공장, 그리고 고아 만 350명 구제, 이불, 안경 80만 개 지원, 블루베리 사업, 영어 교원 1,500명 양성 등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와 교육에 힘쓴 18년간의 활동입니다. 이 중 북한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의 고아들이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예수님이 고아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신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다는 대목은 임 목사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체포된 후 임 목사 자신이 북한 주민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석방 직후 체중이 크게 줄어든 임 목사의 모습은 억류 생활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독방에서 식사는 지급됐지만 영양실조를 면하지 못했고 고된 노동과 간수들의 언어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임 목사는 당시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적었는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제일 국제적으로 북한이 고립되고 왜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런 것들은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언어 폭력이 폭력인지를 잘 모르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히고 안 한 거를 했다고 하고 네가 받은 돈이 다 안기부에서 나온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게 아니냐 또 뭐 CIA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진술서술하고 수도 없이 그 반복을 하니까 배가 아파서 한 달 동안 뒹군적이 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십이지장이 상했다고 십이지장을 잘라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정신적인 고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천일 가까운 기간 동안 석방에 대한 염려나 우울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하는 임현수 목사.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 단위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첫날 저녁부터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씀 그대로 그냥 일일 단위로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내일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독교 목회자로서 북한 주민을 향한 선교를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임 목사는 억류 기간 중에도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간호한다는 명목으로 와 있던 간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잘 해줬고 그분은 제가 곧 훈련할 것처럼 자기도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일찍 있으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의형제로 그냥 형님 동생으로 지낼 정도가 됐고 제가 그분을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제가 감옥에 나올 석방되기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과의 그 생활했던 것이 정말 그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임 목사는 특별히 탈북민에 대한 경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불안함과 우울증, 가족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는 사건이 생기고 청년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석방 후 한국과 북미주 지역을 돌며 쉬지 않고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워싱턴주에서 그리고 이번 주는 하와이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북한 역시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선교 활동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뭐 독재국가도 아니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경험한 북한은요, 70년 동안 백성들을 그 세뇌시켜온 사실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냥 아주 나쁜 종교 집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진행 원칙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 항의 의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적십자사가 협력해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천만 이산 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틀 후인 8월 14일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핏 회장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962년 버핏은 당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쓰러져 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사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섬유 회사로 이름을 날리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0년대부터 아시아로부터 밀려오는 값싼 제품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모두가 깊이 아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버핏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9 세계 갑부 순위에 따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워렌 버핏이 선정됐습니다. 약 825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생 동안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기부 서약을 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